스데반의 설교 1.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추스리며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 은혜의 사람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들은 온갖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당시 신성 모독죄로 판결이 나면 당장 돌에 맞아 처형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초대교회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는 집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7장은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제 스데반이 답변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답변이 거의 설교입니다.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쫙 조명하여 내는 엄청난 설교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대로 부어주신 말씀인데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 설교 때문에 그는 죽음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지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달려드는 이 아기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백성들이 선동돼서 달려들었을 때 죄 없는 스데반의 입장이 만약에 우리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당황하고 억울하고 놀라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까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폭풍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평소 나의 영적인 내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 스데반은 한 차원 높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부형들이란 말은 my brothers and fathers, 내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란 뜻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음모를 꾸미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은 내 형제라고 합니다. 참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그리고 이 위기를 오히려 설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한 위기가 닥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절망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은 위기 때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기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스데반에게 이런 폭풍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신앙의 진수가 드러났습니다. 스데반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는 자기 자신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을 전할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데반 설교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대적들은 항상 이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또 율법을 깨려 한다고 몰아세웠는데 스데반은 모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을 설교의 시작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대적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 역사를 서술하면서 유대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경에 딱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었을 때 아주 세속적인 도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완전히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수백억의 사람들처럼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생각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공허한 인생에 내용이 생긴 거예요. 인생은 인생 자체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그냥 두면 텅 빈 백지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하나님이 내용을 만들어 주시니까 내 인생에 이때부터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느 시점에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새로운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시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금 우리보다 뛰어난 공자, 맹자, 석가모니 같은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인간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을 인간한테 갖다 붙이면 대단히 안 어울립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품과 생각과 능력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예요. 자꾸 인간이 자기가 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비참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굉장히 어드밴스된, 지금도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면은 그 당시 가장 최첨단의 도시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 서울, 도쿄, 홍콩 아주 아주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먹고 살았는데 굉장히 돈 잘 벌었어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준재벌의 아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는 괜찮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가 괜찮은 것들에 취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 중동에서는 자식의 숫자가 부의 상징이고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복의 대명사였죠. 그러나 그를 영광의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한국어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친구가 같이 있는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은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진짜 복이 옵니다.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평생 자라온 환경, 익숙한 사람들과 작별을 구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스타트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떠난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니까. 해방 전에 한국교회 절대 다수가 다 38선 이북에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남한으로 이렇게 월남한 이북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이나 캐나다, 남미 등지로 이민간 분들이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한국에서는 교회 코빼기도 안 배던 분들이 미국 유학 가서 혹은 이민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로우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았으면 절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이민 오지 않았으면 절대 밤에 룸살롱 가는 걸 못 끊었을 거라는 거지. 미국에 오니까 룸살롱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가서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 말이 맞아요. 딱 그분 보니까 한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때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화려한 도시 우르,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다고 할 때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있고 영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세먼지 보면은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맑은 날인데 미세먼지 경보가 떠요. 나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영적인 미세먼지가 가득한 지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눈에 보이는 공기는 좋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턱색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계속 있으면서 뉴스를 보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결코 열방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터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중년의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으려고 어기적거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죄악의 과거를 끊어버려야 우리는 축복의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고향을 버리거나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것을 막는 옛사람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그 속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세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황당한 명령이죠.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가면 가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원조입니다. 가면은 가면서 보여주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서 가족들한테 설명도 못해줘요. 도대체 목적지가 어딘지, 그 땅에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그 땅에 가면 무슨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 사전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설명이 없고 약속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세상은 설명을 듣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지침을 하달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믿음의 여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설명을 다 듣는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설명해봤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내부 기계 다 뜯어봅니까? 이 나사가 어떻게 물리고 이 수백만 개 부품이 어떻게 물려가지고 이런 항공역학적 작용을 해서 중력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상해서 가는지 그거 다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해준들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설명을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설명을 해도 몰라요. 오히려 설명을 하면 더 패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타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걸음씩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땅은 우리에게 맞는 땅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땅인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땅일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처럼 재력도 있고 기반도 단단한 유지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나이에 이민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을 압도하면서 그는 이때까지 그가 섬겨오던 갈대아 우리의 그 우상들이 허무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더 이상 죽은 우상들에 집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니까 헌신을 갈등 없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특새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엄청난 헌신도 어떤 결단도 여러분이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났는데 내 몸은 떠났는데 이 과거와의 끈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비 친척 다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땅으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다가 10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을 가다가 중간 스테이션의 하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중간 스테이션에,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죠,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길을 그 중간 스테이션에 계속 묶어놓은 것은 십중팔구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아버지 데라와 욕심 많은 조카 롯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에 헌신하려고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들, 정준 사람들이 정말 은근히 비전 킬러입니다. 그냥 다리에 뭘 잡아매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적당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헌신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한 절반쯤 된 하란에 멈추게 합니다. 거기서 머무르게 합니다. 왜 하란에 계속 머물렀겠습니까? 하란이 나빴으면 절대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란이 적당히 좋았다는 거야. 물이 있고 가축에게 꼴을 먹이기 적합한 초원지대였는데 지리학자들은 이 하란이 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와 굉장히 흡사한 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란은 단순히 그냥 지나치는 중간 스테이션으로는 너무 괜찮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이 안 그래도 고향을 점점 멀리 떠나온 게 불안한 터에, 야, 약속의 땅이 여기가 아니란 보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차피 가면서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여정에서 우리를 중단시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닮은, 그러나 약속의 땅이 아닌 괜찮은 땅이에요. 하란이죠. 우리가 익숙하던 옛사람의 기억과 하나님의 비전을 적당히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은 하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합니다.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0km나 왔으면 됐지 뭐,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이만하면 좋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유혹에 속으면 안 되는데 착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기까지 그 하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옛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데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지체케 하는 데라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가 죽자 즉시로 아브라함을 또 옮기게 하셨어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민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터가 바뀔 때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섭리라고 믿으십시오.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비전을 망각하고 중간에서 하란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괜찮은 곳은 최고의 땅이 아닙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합니다.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번 특세 기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5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참 희한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곳에서 이 한 뼘의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세대에는 그랬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52년간 살면서 자기 소유인 땅을 한 뼘도 갖지 못했어요. 주신다던 자식도 25년간이나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인데 땅은 안 주고 약속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8절 읽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만을 주셨는데 바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바톤이 넘겨지더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탄생하더니 그것이 몇백 년 만에 200만이 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의 언약을 정작 할례를 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주셨습니다. 아내는 늙어서 임신할 수도 없는 그런 타이밍에 결론,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비전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막힌 것을 뚫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못할 거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확실한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인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죠. 오직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나와 다르심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갑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때 초기 멤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석 달 설교가 바로 이 아브라함 설교였어요. 제가 정들었던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중년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이 갈대우르를 떠나는 약간 아브라함의 심정 같아가지고 그때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이 세상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였으면서도 월세로 50년을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장막을 쳤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이 땅을 착각할까 봐 약속의 땅이라고 하란에 자꾸 머무르려 할까 봐 하나님이 그런 많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계속 일어나서 가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모든 박수갈채 보상을 다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저 높은 곳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상급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또 성공 가운데 우리는 일회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약속의 땅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땅을 떠나 죄악의 땅을 떠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가 익숙한 세상 환경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편하고 좋다고 해서 여기 머무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 상급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